사도행전 8장의 첫 번째 부분이었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기가 예루살렘 교회 또 초기의 전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암흑기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가 변해서 도리어 복음 전도의 획기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 한 가지는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주 간악한 박해자로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선택하셔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 삼으셔서 복음 전도에 가장 유능한 일꾼 세우시는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 사울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는 성도들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고난을 의미했고 핍박을 의미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환을 의미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불씨처럼 역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흑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면 그 시기가 오히려 광명한 시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흩어진 사람의 전도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이나 7장, 8장 등에서 일곱 사람의 집사 선택하는 것, 또 첫 번 순교자 되었던 스데반 집사에 관한 기사 등등이 나타나지만 집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중 가서 21장에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때 선택된 일곱 사람이 집사로 불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또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one of the seven, 그렇게 일곱 중에 한 사람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일곱을 집사로 표현한 것은 그때부터 시초가 되어서 사도직과 다른 직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했고 그들이 교회 실무를 책임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봉사자라는 의미의 디아코니오스라는 말에서부터 기원된 집사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랜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이었고 우리도 전통 이어받아 이분들이 집사의 기원이다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일곱 집사의 활약을 기록하는데 다른 다섯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기록에 잘 없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기록만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나타나 있는데 7장에서는 스데반의 아주 거룩한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 8장에는 집사 빌립의 활발한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같은 날 두 사람이 집사가 됐습니다. 같은 날 선택받고 같은 날 안수받고 두 사람이 같이 집사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영웅적인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순교 신앙의 초석을 다지고 전통을 만드는 역할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오랫동안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당시 성도들이나 다른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 원활한 전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길게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교회사에서 그 이름을 남기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한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사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짧은 기간 동안 불꽃처럼 살게 하실지 어떤 사람에게 긴 세월 사역하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우리 모두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세상 속에 사용하시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 스데반처럼 어떤 경우에 빌립처럼 서실지라도 그 부르심이 항상 순종하면서 세우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자기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가운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빌립을 비판하겠습니까? 빌립이 스데반을 비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주님으로부터 함께 부름을 받고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스데반은 스데반처럼 사용하시고 빌립은 빌립처럼 사용하십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지만 둘 다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은 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사역하지만 사역하는 모습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은사가 다를 수 있고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로 연결되게 하셔서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모양의 섬김과 삶을 사는 분들을 볼 때마다 틀렸다 생각하지 않고 다를 뿐이라 생각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결혼 주례를 날 때 아이들의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을 보면 아,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손잡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을 가진 것을 보고 틀렸다 생각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지요. 교회 안에 다른 많은 은사와 특징을 기친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한 공동체 잘 만들어 나가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첫 번 흩어진 전도자로 등장하는데 그 전도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럼 우리는 왠지 마음속에 뭔지 좀 부정적인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긴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죠. 사마리아가 처음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역사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시대의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반대파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그 반대파에 선봉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 지파를 규합해서 다윗의 집안과 결별하고 북쪽으로 가서 새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게 되죠. 그때 남쪽 왕국은 국호를 유다라 하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으로 갔던 사람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10개의 지파가 함께 뭉쳐서 국호를 이스라엘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북쪽으로 갔던 왕국의 중심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한 작은 도시 이름이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베델, 세겜 이런 지명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 그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넓게 사마리아를 했고 지도상에서 보면 남쪽 지방은 유다,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북부 지역은 갈릴리 그렇게 대충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간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BC 9세기 초가 되면 북왕국의 오모리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오모리라는 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한 도시 넓은 지역이 아니고 한 도시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삼고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번영하는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상당히 번영하는 시대를 만듭니다. 특히 이 오모리의 뒤를 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 같은 경우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하는 시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는 시대를 만들면서 자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외국과의 많은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교류가 심해지게 되고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의 우상도 수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격렬하게 성토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만들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는 점점 더 거리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면서 유다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타락한 사람들,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자들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망하면서 아수르가 점령지를 관리하면서 아수르에 살던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많이 데리고 와서 이민을 시키고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를 끌고 가서 또 정착을 시키면서 두 민족 사이에 혼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럼 대체로 다 아수르 사람과의 이 문화적인 혈통적인 혼합이 이루어지고 말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쪽 유다 왕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틀렸고 혈통적으로도 틀렸고 문화적으로도 이미 이질화 되어버렸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선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 포로기 시대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남쪽의 유다인들과 북쪽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더 벌어지는 계기가 또 한 번 찾아오게 되는데 포로 이후 포로 시대이죠.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 때 해방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 예수아가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성벽 재건을 하고 이런 공사를 시작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은 혈통 아니냐,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서 돕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유대인들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지가 않다, 우리와 그대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냉정하게 그 재건사업에 참여했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냉정히 거절해버리고 유다인들만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되면서 점점 더 이 두 민족 사이에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 당 신약 시대에 보면 아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조차도 내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함께 길을 가지도 함께 밥을 먹지도 함께 유숙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대립관계 속에 그렇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특히 우리가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 결혼을 몇 번은 했다고 나오는 그 여인의 이야기와 더불어 사마리아 그럼 왠지 그런 분위기로 이해되고 느껴지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됐죠. 근데 실제로는 사마리아가 괜찮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남쪽 사해에서부터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큰 도로가 지나가는데 바로 곁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중해, 서쪽의 지중해에서 동쪽의 요단강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로들이 다 사마리아 중심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남과 동서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지역이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지역 인근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이스라엘 땅 중에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번성 부유할 수가 있었고 해외 문물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점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또 있죠. 외국과의 문물의 교류가 심해지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문화가 뒤섞이고 종교도 혼합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북왕국이 분리돼 가면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취한 조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통행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1년에 세 번씩 예배드려야 되는 그걸 못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신전을 짓고 레위 사람 아닌 가짜 제사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업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 그들이 정통성도 없죠, 전문성도 없죠, 영성도 없죠,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인 신앙적인 정통성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될 터인데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이스라엘 북왕국이 영적으로 점점 원래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제단들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런 혼합 종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지리적인 환경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변질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을 더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군가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그야말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믿음 좋다는 사람은 다 그냥 버리고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또 18장 누가 보면 18장에 보시면 열 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더 신앙적인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들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죠.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과감히 들어가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차근차근 대화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보니 선생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죄 많은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 보고 당신도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당신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공격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항상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마리아 차별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도 구원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다 분산되는데 그 분산되는 성도들 중에 대표들이 집사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다른 사람 다 분산되는데 그 대표격이었던 빌립 집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이 사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빌립 집사가 실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 전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듣고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뭐 가가지고 우리 두 민족 사이에 긴 역사 동안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뭐 역사의 구구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했습니다는 아주 단순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는 먼저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 세상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행하는 표적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믿음 생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이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냥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표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의미가 깊이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설명하면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 그랬습니다. 첫 번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단순한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건들을 표적이라 했는데 이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빌립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도의 두 가지 결실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결실은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도시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건진받고 삶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까지 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기쁨이 없었습니다. 소외와 멸시와 차별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식민지배 고통 중에 신음했었고 가난 때문에 시달렸었고 특히 같은 핏줄리어받던 유대인들로부터도 항상 2등, 3등 취급당하면서 이방인처럼 멸시와 모멸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같은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좀 끼어들려고 해보아도 냉정히 거절당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도시예요. 억울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개인을 구원받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받게 합니다.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슬프고 우울했던 도시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도시가 되게 하고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세계 역사를 쭉 놓고 보시면요, 복음이 증거되었던 모든 나라에서 절대 왕조가 지배하는 독재 왕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 왕조가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유혈, 쿠데타, 혁명 이런 것들로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치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하고 문화예술이 꽃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음악들이 세계 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그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 높이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 세계까지 다 변화해서 새로워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시에 항상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지는 꿈을 꾸어봅니다. 무상 숭배에 근거하고 이방 종교에 근거하고 거기에 근거했던 우리의 문화와 정신세계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고 기독교 가치에 뿌리던 그런 문화들로 바뀌어져서 이 이승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기도해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상 큰 은혜의 역사 뒤에는 시험되는 일들도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여기 사마리아에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술사들의 문제 생겨납니다. 이 마술사들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은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파송된 두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안수받았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대표적인 그 지방의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놓으면서 사도들 이 돈을 드릴 터이니 내게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 은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20절 말씀 이하에서 엄히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히 엄중히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말하기를 악독이 가득한 자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지금 당장 회개해라. 그렇게 그를 심하게 책망하지요. 이 역사에서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교회 질서라는 관점입니다. 빌립이 전도 잘했습니다.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변화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더 중요한 일들은 사도들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안수에서 성령받게 하는 더 중요한 일들. 이것은 집사인 빌립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사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되 항상 거룩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달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땅에 데이오스 아네르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이오스 아네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인, 신처럼 추앙받는 사람, 뭐 우리는 말하면 접신한 무당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 능력도 굉장히 많이 깜짝깜짝 사람들 놀랄만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재주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신격화시켜서 백성들 위해 그 마술의 힘으로 군림하고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것들을 가져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이 와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와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의 생각에는 자기보다 더 센,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마술사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돈으로 거래하고자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엄히 책망하고 돈과 함께 너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는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냉정하게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복음의 말씀은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일은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기엔 지금 기술과학이 얼마나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가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하는 시대가 되죠. 그런 그것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들이 과거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무슨 무속적인 그런 미신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간에 신기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를 다니는 분들이 그러대요. 참 용하다고 그래. 용하다고. 용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용해도 복음은 아니에요. 마술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고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해 못할 그런 사건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깊이 잠겨들어서 은혜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마술사는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든지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저는 세 종류로 생각해요. 첫째 은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은사는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은사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찬양자라는 은사가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고 재능. 셋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직분의 은사를 많이 설명합니다. 11장에. 그러면 영적인 은사이든지 재능의 은사이든지 직분의 은사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로 주신 은사들인데 은사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따라 내려주셔서 그 은사로 주님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행동을 후에는 성직매매의 원형으로 보아서 지금도 사이모니즘 그러면 성직매매라는 말입니다. 성직매매의 원형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마리아 전대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문제 때문에 돌출되는 돌뿌리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런데 마침 사도들이 내려오셔서 엄격하게 그 문제를 정죄하고 백약함으로 순전한 복음의 말씀만 사마리아에 남게 하시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걸러내게 하시는 귀한 역사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너무나 박해가 극심해서 도저히 성도들이 살 수 없다고 다 분산되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길 때입니다. 그러면 제일 주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사도들이었겠죠. 신분 노출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 듣고 부흥 역사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교회가 베드로 요한 그것도 제일 열두 사도 중에 대표적인 이 두 분을 내려보냅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조심조심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공개적인 행보를 계속합니다. 한 장을 더 넘기셔서 보시면요. 10장의 9장입니다. 9장 32절에 보시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럽니다. 지금 사방으로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어느 은밀한 장소의 지하실에 꽁꽁 숨어서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보이면 안 될 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단심가에 이 몸이 죽고 죽 100번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100번 고쳐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마리아도 가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말씀 전하고 생명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한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안전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